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9번 메시지 부르심 받은 자에 대한 남성의 도움과 여성의 도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가장 온전한 기록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론과 십보라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론과 십보라에 관한 단락이 없었다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기록은 출애굽기 3장뿐 아니라 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르심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인 4장의 소단락이라 할지라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4장에서 표적들을 본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주님과 더불어 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그에게 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청년 시절 한편으로 나는 주님이 노를 바라신 이유를 알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위대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그분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기에는 너무도 작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론의 조화, 간증인 둘의 원칙 안에서 나는 주님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론이 모세와 조화되길 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보내셨을 때 둘씩 내어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간증인 둘의 원칙 안에서 내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심 받은 것은 몸의 원칙을 따라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조화되는 아론이 있는 것은 신성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저 내게는 너와 조화될 아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을 주의하여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 전체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주님은 모세가 자신과 조화를 이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모세가 자신의 필요를 감지할 때까지 이것을 모세에게 지적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닫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교회생활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당신은 내게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나의 필요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노는 언짢은 것 같으나 실상 그것은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피상적인 사람들만이 여기에서의 주님의 노를 매정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유쾌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에 노는 달콤하고 친밀하며 인간적인 교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밀한 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이해하기는 더한층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주님은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대화는 전능한 하나님과 인간 존재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친구 간의 대화에 더 가까웠습니다. 주님과 모세의 이러한 친밀함은 어떤 남자와 그 아내의 친밀함에 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남자는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하는 화는 달콤하고 유쾌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법한 부류의 노함이 아닙니다. 이는 그것이 달콤함과 진밀함을 표현하는 노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느낌은 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모세에 대한 주님의 노함은 소돔에 대한 그분의 진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의 노함은 진멸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쾌한 노함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말은 주님을 거칠게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느낌의 친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화를 내게 했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주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유쾌한 화를 내는 가운데 모세와 조화를 이룰 아론에 관해 그분의 마음을 열어보이시게 했습니다. 신성한 원칙을 준수함에 있어서 주님은 그분의 종이 개인주의적으로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등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짝을 이루도록 아론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조화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당신은 당신과 조화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봉사하려고 나왔을 때 그는 개인주의적으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그와 조화를 이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구절이 이를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는 디모데도 바나바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스데네를 짝으로 취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제를 취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성한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적 눈 안에서 개인주의가 되는 것은 몸의 원칙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체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여 항상 우리와 조화될 다른 지체를 최소한 한 명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조화를 이룰 지체들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몸은 개인적으로 대표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원칙에 의하면 합당하게 몸을 대표하는 것은 항상 다른 지체들과 조화된 이러한 지체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서 동생이 인도자이고 형이 따르는 자였습니다. 누군가와 조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육신의 형제와 조화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동생의 인도자인 이러한 방식으로 조화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동생은 주님 안에 사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대륙에 있었을 때 우리는 같은 지방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그와 내가 조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육신의 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와 조화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아론이 그와 조화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기에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에 모세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표현하기 전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었으리라. 이것은 주님께 아론이 그의 대변인이 되리라는 것을 말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위해 아론을 예비하셨으며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세는 그를 그의 짝으로 취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연루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모세가 아론과 조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 말하니라. 이것은 모세보다 연장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인도자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리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모세의 실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대항해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의 말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누이와 형 앞에서 앞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님은 확실히 그에게 어려운 환경을 안내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려운 짝을 안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짝은 사실상 커다란 도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치안도 없고 보호도 없고 안전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때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복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몇 차례 그들은 불복종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편에서의 이러한 복종의 부족은 모세에게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고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처럼 겸손해지도록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대항해 말하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안배는 간혹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대가 항상 유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누림이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일부 시간에는 언짢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함은 우리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간에는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몸의 원칙에 대한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사람이 필요함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매우 은사가 뛰어난 몇몇 형제들이 상대편 받아들이길 거절했기 때문에 쓸모없이 된 것을 압니다. 짝을 이루는 자는 우리를 묻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인 삼각경기는 조화의 원칙을 예시합니다. 2인 삼각경기에서 달리는 자들은 한쪽 다리를 상대편 다리에 묶습니다. 주님의 봉사는 개인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다른 지체에 묶여진 자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배를 싫어하는 것은 주님의 봉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당신은 2인 삼각경기에서 기꺼이 2인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묶이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이 경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신이 하는 일은 몸의 건축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계속할지 모르나 몸에 대하여는 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일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건축에 속한 일입니다. 몸을 건축하는데 주님께 쓰임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2인 삼각경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묶임 바 되어 한 단위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배워야 할 많은 공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묶임 바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상황은 이를 입증합니다. 은사 받은 전파자들이나 사역자들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고용인 즉 그들이 고용하여 자극을 준 자들은 있을지 모르나 조화를 이루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고용된 자는 조화를 이루는 자와는 매우 다릅니다. 모세는 아론을 고용하지 않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명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사역자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몸의 건축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참된 건축의 일을 위한 긴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일은 조화를 이룬 동역자들에 의해서만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조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이 수행되는 것은 이러한 조화의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됨.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들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지위를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그의 지위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 모세를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너희 대변인이 될 것이며 심지어 그는 내 대신 입이 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기록에 의하면 아론은 말하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더 능력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기회를 틈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떤 분량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위에 관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16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았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하는 신분은 전적으로 주님의 안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으며 아론을 예비하여 조화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조절을 위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안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50여 년을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감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긴 기간 동안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화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해방할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연구하며 견고한 조화가 있기 위하여 합당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십보라의 잘라냄, 모세 가족들의 할례를 온전케 하려고. 이제 우리는 모세와 십보라에 관한 기록에 이르렀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3절의 지음에서는 모세의 부르심이 온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에서 애굽을 향해 그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숙소에 머무를 즈음 주님은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십보라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왜 당신을 불러 보내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세가 즉시 문제를 감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십보라는 모세가 그의 첫 번째 아들을 할례받게 했을 때 불쾌했을지도 모르며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둘째 아들의 할례를 반대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약함과 소홀함에 십보라의 반대가 더하여 주님의 요구는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십보라는 이 요구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 편이로다 하니. 아들의 양피를 벨 때에 십보라는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색다른 절단 도구인 날카로운 돌 구시돌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위급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또한 할례가 불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십보라가 모세의 발 앞에 양피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한 사실도 이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라. 비록 분위기가 불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례가 온전히 된 후에야 모세를 가게 하셨다. 즐거운 분위기였다면 틀림없이 십보라는 그녀의 회개를 표했을 것이며 모세와 교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세에게 청하여 합당하게 자르기 위한 합당한 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자를 때 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음에서 볼 때 합당한 칼을 사용하여 자르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기에서의 자르는 일은 여성의 생명에 의해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자르는 일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든 적든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자르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르거나 잘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러한 자르는 일은 가공되지 않은 미개한 도구들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피난편으로 만듦. 수년 전에 나는 이 부분의 말씀 때문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체험을 한 후에야 나는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험을 통하여 나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남성의 도움, 즉 아론의 도움뿐 아니라 여성의 도움, 즉 십보라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남성의 도움과 여성의 도움, 즉 조화와 자른이 다 필요합니다. 결혼한 모든 형제들은 아내들이 자르는 일의 숙련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아내들조차도 남편들에게 이방인들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사랑치 않거나 주님과 함께 하려는 갈망이 없다면 아내는 이방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며 주님을 살려고 하자마자 아내는 이방인이나 이것으로 부각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난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께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같이 처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께 분별되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취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과 신성한 생명을 받은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의 일상적인 행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세상에 있으며 주님의 관심에 관여하지 않을 때 그의 아내는 주님에 관한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아내는 이방인 십보라, 즉 주님께 전혀 분별되지 않은 여인처럼 처신합니다.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갔던 것처럼 그의 아내도 얼마만큼은 그와 더불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 안에는 할례받지 않은 것, 즉 평범하고 통속적이며 주님께 분별되지 않고 성별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 안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아내의 이방인 본성은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자마자 아마도 형제가 하나님의 위임을 이루려고 할 때쯤 육체의 할례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양피를 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아내는 실상 그것을 수행할지는 모르나 적극적이거나 유쾌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님께로 분별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를 피남편으로 쳐다봅니다. 피남편이 되는 것은 사망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보라의 눈의 할례는 그녀의 남편 모세가 사형선고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형제들이 주님께 절대적이라면 우리 역시 아내들 보기에 피남편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모세와 십보라에 대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이루기 위해 가는 노정에 있었을 때 십보라는 모세가 하려는 것에 동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십보라보다 주님을 더 위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할례의 문제로 서로 다투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 간에는 무언가 매끄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으나 십보라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 분별된 것의 표시인 육체를 피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거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은 신성한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육과 천연적인 생명은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께 분별된 자들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중요한 원칙에 포함됩니다. 할례 없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좋은 땅을 상속받는 것을 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아무런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러 오셨다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모세를 끝장나게 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그분의 사역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려고 하는 노정에서 할례의 문제를 소홀히 여긴 모세를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세를 처리하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최소한 어떤 것에 대해, 즉 할례에 대해 반대를 하는 아내에 대해 양보하는 데 있어서 약했습니다. 그의 약함이 주님께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전체 상황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십보라는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책임이 주로 할례를 반대한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색다른 도구, 즉 날카로운 돌로 양피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보라가 사랑 안에서 잘났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적용시킬 때 우리는 종종 아내들이 색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남편을 자른다는 것을 봅니다. 만일 자매들이 이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가져간다면 그분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잘랐던 색다른 방법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만이 항상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었으나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려졌습니다. 아론의 도움, 즉 조화는 객관적인 반면 십보라의 도움, 즉 자르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 안의 사랑스러운 형제들에 의해 잘려지는 환경 안에 두십니다. 그럴 때 이러한 형제들은 우리와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항해 싸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적으로 우리와 동의할 때조차도 그들은 칼날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르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론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십보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론과 십보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조화되는 자들과 자르는 자들이 다 있습니다. 조화되는 자들을 손대는 것도 어렵지만 자르는 자들을 다루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피난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조화되고 십보라에 의해 잘려진 후에 모세의 부르심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그림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로 가져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몇몇 아론들과 몇몇 십보라들이 있음으로 인해 당신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조화와 자름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